이렇게 명절 연합예배가 되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앉아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들으며 어른들도 그렇고 뭐 예배 벌써 분위기를 봐도 여러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시고 또 마음에 집중해서 그 한두 문장으로 아마 은혜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 기원의 말씀으로 시편 133편을 낭독하였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시편 133편입니다. 자막 1절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자, 이게 시편 133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 노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너무너무 그 함께 모인 자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모여 있으면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런 것만 혹시 있나요? 아니면 모여 있으면 싸우고 모여 있으면 말도 안 하고 모여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여러분 경험적으로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모이면 막 수다를 떨고 더 즐거워 하나요? 아니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막 싸우게 되고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선한 일이라고 그들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가정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는 게 다 달라요. 아빠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 엄마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실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내 옆에 붙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아빠하고 뭐 말을 걸어줄 거야. 한 놈도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벌써 오기 전에 자기들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영화를 볼 것인 뭐 할 것인 다 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만나서 뭐 할 거 없나 그러면 없는데요. 왜 이제 그걸 얘기하십니까? 3일 전에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막 오가요. 이러다 보면 서로 이제 마음이 삐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단어를 탁 떠올리면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펴서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기 전에 예배를 하는 것 이 생각하는데 아니 늘 하던 예배를 왜 명절날 또 합니까? 그냥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쉬면 되지.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쩌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읽어야 할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읽어야 할지도 몰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불편한지요. 이렇게 읽어야 할지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실상이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명절을 맞아서 오고 가는 길에 많이 지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길이 안 막힐 때 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무슨 선물을 사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누군가는 보너스는 커녕 오히려 보너스를 받아도 자신들이 이미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커녕 오히려 실직의 통보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특히나 명절을 맞이할 때 대부분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명절 때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싸운다. 여러분 그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싸운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절에 또 자녀들을 향해서 너 언제 장가 갈래? 시집 갈래? 뭐 취직은 언제 하냐? 이런 거 뭐 묻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명절에 만나서 우리가 화목하고 편하게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명절을 맞이하면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런 긴장이 우리 안에 있지요. 어쩌면 여러분 시편 133편 이 1절부터 있는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그리워하는 형제들이 모이면 화목하고 그 자리가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런 모든 소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런 소망의 충만함에 비하여서 충만한 소망에 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품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재정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몸의 건강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반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이 명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를 존중하라. 이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저 말이 옳은가? 저 말이 합리적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지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한번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의되는 말씀에만 내가 인정한다면 만약 우리는 별로 만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동의되는 그 일에만 얘기를 한다면 그분을 만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만났을 때에 그것이 부모로서 갖는 지위가 있고 형제 자매들 안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으로도 친밀하고 대화를 하면 잘 통하고 그러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가정에 속하게 하고 한 사회에 속하게 하고 서로 간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 구절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고백이 다 달라도 먼저는 형제 자매들 안에 주신 지위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 연합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옳은가, 나한테 맞는가, 유익한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명절에는 그렇게 대화할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지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부모의 권위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인물들 중에서 칭송하는 인물들 하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인물들을 많이 칭송하는데 거의 동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 한 인물이 행하였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도 듬성듬성 그가 한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가 그의 삶 전체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였더라 이런 걸 기록한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이 좋은 뜻으로 언급만 돼 있어도 영원히 칭송듣는 사람이 돼요. 그 인물은 아주 신화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삶 전체가 다 인정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칭찬을 듣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사실 우리와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록된 사건 밖에는 우리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을 것이야라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는 여기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참 엘리야도 이스라엘 인물 중에서 칭송 듣는 인물인데 성격이 저와 여러분과 같았다. 엘리야도 여러분 화도 잘 내고요. 낙심도 잘해요. 큰 일을 하고 크게 낙심하고 삐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성정을 가지고도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내 성품과 관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좋은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만 응답 주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을 따라서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여기에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정보이지만 갈렙에 대해서 한번 갈렙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 하는 거죠. 갈렙은 유다를 대표하는 족속의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아주 정탐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다를 대표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을 보면 애굽에서부터예요. 애굽에서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나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갈렙과 동시대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성막을 건축하는 걸 모든 걸 지도하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부살렐을 통하여 성막이 막 건축될 때 어떻게 모으는 것, 짓는 것 이런 걸 다 함께 본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애굽에서 유다 백지파에 속하였고 그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은 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출신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보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서 그가 발탁이 돼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이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지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심지어 이 여호수아서의 14장에 보면 자기가 40살 때 정탐꾼으로 뽑혔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5년 동안 자기 나이 85세가 되도록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는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라합이 나옵니다. 여자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면 또 이방,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되었다면 남자 중에서는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이 갈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라합보다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을 쓸 때에 성공회에서는 딱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성공회에서는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매번 주님의 몸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네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또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갈렙은 오래전부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였던 것이지요.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으로부터 독립하여서 그 이후에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노예로 살 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나 믿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믿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는 일들이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훨씬 예수님 믿기가 더 좋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 이 명절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의 표지가 될 수는 있죠. 저는 이번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고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이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가족들 안에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믿었구나, 아빠가 저렇게 믿었구나 라고 혹시 듣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인격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부터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는 자녀이면 어리더라도 너는 무엇을 믿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도 자신의 언어로 자기가 믿는 바를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지요. 이 본문에는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갈렙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의 딸 악사도 보면요 대단히 담대하게 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본문 15장에 읽었던 본문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18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서 땅을 달라고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 갈렙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장면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런 아빠 엄마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기랏 아르바라에 누군가가 올라가서 이 도시를 점령하면 내 딸을 주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인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이 나타나서 도시에 올라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점령을 하였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부모가 있다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마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고대에는 죄송하지만 여자가 전쟁의 전리품이기도 합니다. 보상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있지만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가재 도구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종.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것이지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15장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승리자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뭐 조금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딸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 뭐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현대인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번역본에 따라서 누가 이 밭을 달라고 하는지가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출가하는 딸이 여기 보면 밭을 달라고 하거든요. 18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딸 이름이 악사예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하고서는 말해서 내립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은 다른 사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부가 시집으로 갈 때가 되어 여기 신부는 이제 악사지요. 악사가 시집 갈 때가 되어 신랑은 신부를 시켜 신랑은 누군가 하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자기 아내들 악사를 시켜서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였다. 여기 밭을 달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남편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는 보면 이 밭을 달라고 시킨 남편의 요청을 바꾸어서 이 악사는 무엇을 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본들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 악사는 남편이 밭을 달라고 자기한테 아버지에게 부탁하라고 시켰을 때에 밭보다도 그 밭을 달라는 것에 더하여서 우물을 주십시오. 왠가 하면 그들이 살러 가는 지역은 이 남방 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일종의 광야라고 우리 성경에는 자주 번역이 되는데 그곳으로 살러 가기 때문에 그곳에 살려고 하면 우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딸 악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 14장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뭘 달라고 해요? 이 땅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딸도 나와서 시집가면서 아버지한테 저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본 딸 악사가 자기가 사는데 꼭 필요한 우물을 아빠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부모한테 배우면 너무 좋겠어요.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담대한 기도를 배우고 또 누가 뭘 달라고 하여도 그것보다 더하여서 정말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얘기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악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의 성품은 뭐 안 가르쳐도 잘 닮더라고요. 그죠? 저도 세 자녀를 보면 각각 저를 닮는 모양이 다 달라요. 저의 모든 장점만 다 닮으면 얼마나 그래도 좋겠는데 못된 것도 다 닮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세 명을 다 합쳐놓으면 저의 못된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부모의 어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유산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말고 자신이 이제 아버지부터 독립해 가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남편은 밭을 달라고 해라 그러는데 아내 되는 딸은 우물이 먼저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밭이 필요하고 밭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물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요청하여서 샘물을 내게 주소서 하매 아버지가 이 물을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고 또 감사를 하고 모든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서로 화목하고 배려하고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 하나의 표징으로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이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부모가 기도로 사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운다면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큰 보호자를 여러분들이 이미 소개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생애에도 이 보호자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이런 요청을 받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담대하게 요청하는 그런 이 악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사와 비슷한 인물이 사사기에 보면 한 사람 나옵니다.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지 이번에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성급한 서원을 하였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무남 동녀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제일 먼저 아빠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빠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돌아온다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갈까요? 아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까요? 아니면 자녀가 먼저 달려갈까요? 저는 당연히 자녀가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딸이 맞이하니까 얼마나 입다가 슬퍼합니까?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아빠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서너 달 시간만 주세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세요. 그리고는 자기의 평생의 독신으로 살았다 내지는 자신의 삶을 아빠보다 더한 믿음이에요. 아빠가 잘못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딸이 받아서 지키더란 말이에요. 참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했습니까? 뭐 그랬을 터인데 놀랍게도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족속을 위해서 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입다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갈렙의 딸 악사처럼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남편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요구하는 이런 악사도 있는가 하면 입다의 딸처럼 아버지가 한 약속에 그것을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으로 그가 알고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고 실수마저 듣고 지키는 그런 이 입다의 딸의 모습, 이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그림이 다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한번 믿음의 가정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서로 이야기도 해보시고 자신이 어떻게 믿었고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서로 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서로의 허물도 잘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